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8일 북한을 방문해서 억류 미국인들을 귀환시킨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이 자신을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체류기간 동안 돌연 자신을 특사 신분에서 강등시키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에 도착하자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나와서 미국 측 대표단을 맞았으며 북한 측은 큰 돌파구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측이 어떠한 빅딜을 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방북은 그런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고 북한 측은 이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다만 북한 측이 자신에게 보인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은 석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16일 미국인 구호활동가 압둘 라흐만 캐식을 참수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버나데트 미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미국 정보당국이 최대한 신속히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복면을 쓴 남성이 참수된 피투성이 신체 부위를 가리키면서 캐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참수하는 모습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식 억양의 이 남성은 자신들이 첫 번째 미국인 십자군을 북부 시리아 다비크 마을에 묻는다면서 다른 미군들도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올해 26살인 미국 특수부대 출신의 캐식은 시리아 난민 구호 활동을 벌이다가 13개월 전에 납치됐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캐식은 억류된 동안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이름도 피터에서 압둘 라흐만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식의 부모는 최근 미국 NBC 방송에 출연해서 몇 주 전에 아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받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두려워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 활성화 계획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16일 폐막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사회 기반 시설 투자와 자유 무역 증진을 통해서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 총 생산 규모를 2조 달러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은 또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공조와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바이러스 퇴출을 위한 국제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G20 국가들이 채택한 정책들은 향후 10년간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1억 개를 늘리고 국제협력 규정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둘러싸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충돌 사태를 해결하려는 국제법과 조약들을 계속 어긴다면 러시아는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악수를 해야 하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니 에버 호주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으며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푸틴 대통령을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이지리아군이 여학생 집단 납치 사건이 벌어졌던 북동부 치복시에서 이슬람 무장반군 보코하람을 몰아냈다고 나이지리아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군 관리들은 15일 치복시를 보코하람에 빼앗긴 지 이틀 만에 다시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코하람은 이슬람 신정일치의 칼리프 국가 건립을 목표로 올해 북동부주 보르노와 아다마와의 여러 개의 시와 마을을 장악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군과 민병대는 지난 13일 교전 끝에 아다마와의 무비 마을 등 일부 지역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코하람은 지난 4월 14일 치복시 소재 공립여자중등학교를 급습해서 여학생 277명을 납치해서 세계적인 공분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뷰의 세계뉴스 박영서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당국이 억류하고 있던 케네스 베와 매튜 테워드 밀러 씨 등 미국인 두 명을 석방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된 가운데 쿠바가 북한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권입니다.
I want to thank President Obama and all the people in State Departments working tirelessly hard to get me released as well.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북한에서 석방된 케네스 베 씨가 지난 9일 미국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여는 현장음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베 씨는 오바마 대통령과 국무부 그리고 북한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자신은 지난 2년간 많이 성장했고 몸도 강건해졌으며 살이 좀 빠졌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억류 미국인 석방과 관련한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케네스 베 씨와 매튜 토드 밀러 씨가 어떻게 풀려났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두 사람이 석방된 것이 지난 8일이었죠. 그러니까 케네스 베 씨는 북한에 억류된 지 2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었고요.
예.
매튜 토드 밀러 씨는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이제 한 명도 남지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어떻게 풀려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 국가정보국 제임스 클래퍼 국장의 방북으로 북한이 그 억류 미국인 두 명을 석방했다는 것 외에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그 석방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제임스 클래퍼 국장이 방북하기에 앞서서 한 달여 동안 북한 측과 다양한 차원에서의 물밑 접촉이 있었고 그 결과 약 3주 전쯤에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미국이 강력급 인사를 평양으로 보내면 그 억류 미국인들을 석방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입장을 내비쳤고 이에 따라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임스 클래퍼 국장을 특사로 평양에 파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럼 미국의 국가정보국이 그동안 북한 당국과 비밀 접촉을 해온 건가요?
네, 백악관 당국이 그 케네스 베 씨와 그 밀러 씨 석방 이후 그 석방 경위를 그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예.
많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요, 북한은 그 석방한 2주 전쯤에 강력급 고위 인사를 파견할 경우 그 억류 미국인을 석방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미국에 전해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 계산해 보면요, 10월 셋째 주나 뭐 한 마지막 주에 연락을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그 전가를 받은 그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그 회의를 소집을 하고요, 그 내부 검토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방하는 건 좋은데 누구를 그러면 특사로 보낼 것인가? 또 어떤 조건을 할 것인가, 또 뭐 친서를 뭐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일련의 문제를 쭉 검토를 했고요.
예.
그리고 내부 검토를 거쳐서 그동안의 연락은 주로 그 뉴욕 채널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8일 그 군용기를 그 제임스 클래퍼 그 국장이 군용기를 타고 평양에 가서 케네스 배시와 밀러 씨를 데려온 겁니다.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뭐 카터나 클린턴 전직 대통령들이 가서 억류된 미국인들을 데려온 적도 있었고 로버트 킹 북한인권 특사 등 미 관리가 가서 데려온 적도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특사로 외교관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정보수장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그 익명을 전제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클래퍼 국장의 방북은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 인도주의 목적에 한정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주로 하는 외교관을 보내지 않고 정보 당국자를 보낸 것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앞서의 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클래퍼 국장의 방북은 북한과 외교적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억류 미국인을 데려오는 게 유일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교관이 아닌 정보 당국자를 파견한 것은 석방의 대가로 가령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제재를 해제한다든지 또는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재개한다든지 이런 북한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외교관이 아닌 정보국장을 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 협상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정보국장이 갔다. 그래서 안전한 선택이었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던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클래퍼 국장을 통해서 이번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백악관 당국자가 밝힌 내용인데요.
예.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그 친서, 우리가 서한을 보냈는데요. 그 내용이 그 상당히 그 짧고 명료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뭐 알려진 바는 단데요. 또 친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클래퍼 국장 이번 방북 중에 북한의 그 핵 능력 개발 등 미국의 광범위한 우려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힌 걸로 봐서는 그야말로 친서 내용도 아마 그 인질 석방에 대한 그 문제만 담은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많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그 언론 보도 과정에서 그 미국이 그 북한 당국에게 이번 그 석방 또는 그 미국인 억류와 관련해서 그 북한 당국에 사과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미 정부는 클래퍼 국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라는 내용이 담긴 짧은 서한을 북측에 전달했고 미국인을 데리고 나왔으며 그 사과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 당국이 이 시점에서 억류 미국인들을 석방했나? 이게 또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은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 당국은 이례적으로 이번에 그 억류 미국인 두 명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죠.
네.
그런 맥락에서 그 외부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큰 맥락 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큰 맥락이고
예.
그럼 왜 관계 개선을 원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그렇죠?
네.
북한의 인권 가해 책임자들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이 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결의안에 담겨져 있고 그래서
네.
이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와중인데요. 관련해서 이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좀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사실 이제는 내부 자원을 통해서는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급박한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도저히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네.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결국은 돌파구는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와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은 모든 게 막혀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인권과 경제 두 가지가 그 이유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를 느낀 것이 바로 이번에 조치를 취한 이유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여러 배경이 언급됐습니다만 그래도 이 워싱턴이라든가 미 주요 언론들의 분석을 보면 인권 얘기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유엔 안보리가 제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권고안들이 담겨 있는데 사실상 북한 수뇌부 김정은 국방제1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기 때문에 최고 존엄에 대한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북한 당국자 외교 당국자들이 이 외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그동안에 쭉 나왔었고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평양 당국이 그런 의도, 즉 그 대북 인권 압박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거나 무슨 제재 또는 뭐 관계 개선 이런 거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그 미국인을 갑자기 석방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같은 평양 의도는 의도고요. 미국 정부는 그와 관련해서 이 문제와 그 미북 관계 또는 무슨 그 인권, 핵 문제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케네스 베시를 비롯한 그 인질이 그 두 명 풀려난 직후에 젠사키 국무부 대변인이 그 밝힌 내용인데요. 젠사키 대변인은 그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관련해 그 최악의 인권 기록 또 핵 개발 능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국무부는 그동안 억류자 석방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요. 백악관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행동이 없는 한 별도의 대화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정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미국인들을 풀어줬겠냐 하고 계속해서 의구심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의 핵심은 지금까지 이렇게 경색됐던 미북 관계가 이번 억류 미국인 석방을 계기로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미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클래퍼 국장의 방북은 인도주의적인 사안에 그 한정된 것이었고,
예.
이것이 북한의 핵 문제, 인권 문제 이것은 여전히 그 무관한 것이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이런 미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요. 그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좀 다소 좀 다른 그런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 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온도차가 있었죠, 조?
맞습니다. 네. 미국의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 정부가 그 얘기하는 그 맥락에서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권과 핵 문제가 여전히 아무런 진전도 없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이 문제에서 북한이 진전을 보이기 전에는 그런 관계 개선에 그런 그 실마리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이 한국 쪽에서는 이번에 그 미북 간의 이런 그 석방을 계기로 해서 뭔가가 좀 물밑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냐 그런 그 관측들이 일부 제기되고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를 넘어가면은 미북 간에 그 고위급 차원에서 뭔가 대화가 이루어질 거고 또 육자회담과 관련해서도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 작지만 좀 눈여겨볼 게 하나가 있는데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그 케네스 베시를 비롯한 그 억류 미국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 미국인 석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작은 제스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우호적인 움직임, 손짓임에는 분명하지만 좀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미북 간의 본격적인 어떤 뭐 대화가 재개되고 어떤 뭐 화해 움직임이 있으려면은 작은 제스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아직 이걸로 해서 뭘 하기는 뭐하다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이 그 얘기하고 있는 대로 북한이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IAEA 사찰을 받아들인다든가 우리가 9.19 공동성명을 뭐 재확인한다든가
예.
이런 추가적인 어떤 뭐 움직임, 행동 이런 것이 나서면 미국도 이것이 저 작은 제스처에서 큰 움직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관련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도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은 이제 전부 석방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계 선교사죠. 한국인 선교사죠. 기독교 선교사 김정욱 씨는 아직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도 궁금하군요.
예, 물론 그 이번에 그 미국 인 두 명이 네. 석방된 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 정부는 그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 선교사 김정욱 씨도 석방을 하라 이렇게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김정욱 씨는 지난해 10월 초에 북한에서 체포가 됐죠. 그리고 네. 올해 6월에는 아주 다양한 그런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북한 측으로부터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 국가 전복 음모죄 그리고 간첩죄 반국가 선전 선동죄, 비법 국경 출입죄 이렇게 네.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그 적용이 됐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이 판문점 연락 채널로 이 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통지문을 보냈죠. 그래서 김정욱 선교사를 인도적 견지에서 석방해 달라 이렇게 네. 사실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동안에도 계속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네.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북한은 사실 아무런 입장 표명을 네.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저 북한이 그동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10년 이상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예.
외세, 미국이나 일본 이런 외세화보다는 남북한이 같은 한민족이니까 민족이 한번 단합을 해서 더 민족을 더 그 단합을 하고 그 화해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인데요.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케네스 배시나 그 선교사 김정욱 씨나 그 혐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되게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를 그 내세우는 북한이 그 케네스 배신은 풀어주고 또 그동안 면회도 허용을 하고
네.
편지를 보내는 것도 허용을 하고 또 영사 접촉을 하는 것도 허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그 특혜는 다 베풀었습니다.
네.
그러나 같은 민족인 김정욱 씨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무슨 면회는 고사하고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북한이 그 평소 말하던 그 우리 민족끼리 정신하고는 상당히 어긋난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 좀 더 그 최 기자가 얘기를 잘 해줬는데요.
네.
그러나 북한 측의 입장에서는 그 혐의라든지 그리고 그 형이 명백하게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케네스 배 씨는 15년의 노동 교화형이었지만 김정욱 선교사에 대해서는 무기 노동 교화형이 선고됐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아까 그 네 가지 아주 굉장히 그 다양하고 무거운 그런 그 혐의를 네.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우리 민족끼리의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북한은 김정욱 선교사를 국가정보원의 그 정보원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인 석방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말아줄게 다뤘지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음성을 잠시 들으셨는데요. 지난주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뿐 아니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채택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에 개입할 경우 인권과 안보를 연계하는 크고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방금 두 분 다 다루스만 보고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만 유엔이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해부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 이 결의안의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결의안의 수위를 낮추는 것보다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제거하려고 하는
네.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 쿠바 정부가 그 북한인권 결의안의 수정안을 마련해서 지금 일부 국가들에게 회람시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유럽연합이 주도해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7항과 8항에서 그런
예.
그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북한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북한의 그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파랑에서는 그래서 그 정권 그 가해 책임자들을 그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두 가지 조항을 사실 빼는 겁니다. 이것이 쿠바가 추진 중인 그런 수정안인데요. 지금 현재 그 아직까지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쿠바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죠. 이전에도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출되려고 했을 때 쿠바가 또 중국이 북한의 어떤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유럽연합과 교섭을 벌이지도 않았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쿠바가 결의안 수정까지 추진하면서 움직임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그 유럽이나 그 일본이 주도가 돼서 만든 결의안에는요.
네.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인권 그 유린 책임자를 회부해서 그 처벌하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인권 유린 책임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치범 수용소의 무슨 그 당국자라든가 아니면 결정한 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뭐 국제법정에 세워서 회부하자 뭐 처벌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만일 이것이 그야말로 그 통과가 돼서 나중에 어떤 구속력이 돼서 그 만일 회부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선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뭐 전 세계 아시겠지만 뭐 북한만 그 인권 유린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선례가 되면 다른 나라들도 그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례로 만들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들의 당신네 나라의 불똥이 튀길 수 있으니까 지지하지 말아달라 어떤 이런 우회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북한은 결의안의 일부 조항 삭제를 조건으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이렇게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쿠바가 북한과의 조율 아래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럼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르수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예.
쿠바의 이번 수정안이 명백하게 북한과의 그 협의를 통해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르수만 특별보고관은요, 이 북한이 결의안 관련 공청회에 쿠바를 대담자로 선정했었던 거죠. 그런 점 그리고 또 수정안에 북한 측하고 다르수만 보고관 자신이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담겨 있더라 이런 지적을 합니다. 면서 북한 측과 쿠바가 긴밀하게 조율해서 이번 수정안을 만들어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공산권 국가죠. 큐바 또 북한을 둘 수 있는데 쿠바는 또 예전에 그 신년 10여 년 동안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늘 반대해 왔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북한의 어떤 우방으로서 이런 움직임이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다르스만 특별보고관 이 쿠바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요?
네, 다르수만 보고관은 이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현재 다르수만 보고관은 최근 한국 서울을 방문했는데요. 지난 14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쿠바 측이 만든 수정안은 제네바에서 채택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르수만 보고관은 COI의 주 임무는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책임을 묻는 조항을 삭제할 경우 시와에서 진행된 일과 권고사항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가 공통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저희가 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유럽연합과 일본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북한의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국제형사재판소 얘기가 나온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너무 좀 오버하는 게 아니냐 너무 이렇게 좀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가 되고 그렇게 논의가 되면 북한이 얘기하는 그 최고 존엄의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교관으로서는 정말 목숨 걸고 충성 외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간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럽연합과 일본 또 50여 개 공동제안국이 이미 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 그리고 쿠바가 내놓은 수정안 그럼 이 두 결의안을 놓고 표결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아직 쿠바의 수정안이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렇죠.
수정안이 제출되면은 이 초안을 제안한 당사국들이 이것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수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정안의 내용이 반영이 돼서
네.
결의안이 통과가 되겠죠. 그렇지만 수용하지 않으면 그때는 표결을 해야 됩니다.
예.
이 표결은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죠.
예.
그러고서는 이제 초안, 원래의 초안이 그 표결에 붙여지고요. 거기서 과반수든 어떻든 그것이 채택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유럽연합과 일본이 이 수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단언하지 못하겠지만 그 당국자들은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쪽의 당국자들은
네.
지금 그 초안, 원래 그 유럽연합이 제출한 초안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에 대한 의견은 전혀 비친 것이 없고요.
네.
원래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한 통과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자, 이렇게 수정안까지 추진되자 국제인권단체들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서한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기존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수정 없이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휴먼 라이츠 워치, 국제 앰네스티, 세계 기독교 연대,
네.
또 북한 인권 시민 연맹, 또 한결같이 그 북한 그 인권 또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그 유명한 그 인권 단체들인데요. 그 8개 인권 단체들이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수정 없이 그 채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또 국제사회가 이 결의안 채택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그러니까 COI 보고서의 후속 조치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럼 결의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아 있습니까?
예, 이달 말이죠. 11월 말에 지금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예.
그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그 표결은 다음 주 초쯤에 그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다시 그 유엔 총회 본회의에 넘겨져서 총회에서는 12월 초께 그 표결을 통해서 채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예.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 포커스 윤국관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지난 12일에 열렸는데 당연히 북한의 핵 문제도 논의가 됐죠?
물론입니다. 그 두 정상이 그 북한 핵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예.
관련해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야 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두 정상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 개발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예.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예, 일단 양국 정상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는데 하지만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절차를 둘러싸고는 양국 간에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미국과 한국은 그 북한의 그 실질적인 행동, 즉 북한이 그 말로만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것은 그 같은 의지를 보여달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다 또는 아예 사찰관을 불러들인다 또는 아니면은 그 9.19 공동성명을 재확인한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먼저 따라야 육자회담을 하고 비핵화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중국은 그거보다는 그 일단 육자회담을 열자는 쪽에 그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육자회담을 열어서 비핵화에 대한 모든 문제 이런 것을 그 논의하자는 입장인데요.
네, 네.
정리하면은 그 육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문턱의 높이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북한도 중국과 입장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육자회담을 재개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전망이 참 어려운데요. 미국과 중국의 입장 그리고 한국과 일본, 북한의 입장, 육자회담 당사국들의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러시아도 물론이고요.
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조속한 육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그런 측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한국, 일본은 말하자면 일정한 진정성 있는 비핵화 관련한 북한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그 정상들은 지난해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었고요. 이때 공동성명에서도 육자회담 재개 문제는 언급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그 정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그리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만나고 몇 차례 만나고 해도 육자회담은 사실 서로 평행선을 긁을 뿐 이렇게 그 접점이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미국과 중국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는 사실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상회담 발표문에는
네.
미국 정부가 그 육자회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가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북 간의 대화가 핵심적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말하자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 형식적으로는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 고위관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일각에선 전제조건 전제조건 하는데 우린 전제조건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예전에 그 서로 동의한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고 지키기만 하면은 우리는 협상에 나간다는 것이다. 또 이런 입장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PEC 정상회의에서는 뭐 미중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정상들이 모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또 정상회담들이 여러 차례 열렸는데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 한중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한중 관계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층 더 가까워졌고 또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여러 차례 또 이미 정상회담을 열었었는데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 정상에서도 역시 그 비핵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네. 박근혜 대통령과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그 촉구를 했고요. 또 비핵화를 위해서 그 긴밀히 두 나라가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치 비핵화 그 얘기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서도 큰 그 뉴스가 있었는데요. 한국과 중국이 FTA 그러니까 두 나라 간의 그 자유무역 협정을 하기로 사실상 그 합의했는데요. 이는 그 한마디로 그 한국과 중국 사이의 그 경제적인 거의 국경이 없어졌다, 문턱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상당히 큰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FTA 자유무역협정도 이번 계기로 또 체결이 됐으니까요. 자, APEC 정상회의에 이어서는 또 미얀마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북한이 이번엔 불참을 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례적으로 불참을 했단 말입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례적으로 불참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수준에서는 북한이 아직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는 각국의 국가 원수들이 참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든 김일성 주석이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APEC 정상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력급 그 회담에서는 외교장관 수준에서 참석을 했었죠. 그렇지만 정상이 참석한 적은 없고요.
네.
그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아직 집권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한 차례의 정상회담도 가진 적이 없고요.
예.
또 집권 이후에 나라 밖 북한 밖을 나간 적도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APEC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플러스3 정상회의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 북한은 계속해서 APEC도 그렇고 전혀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APEC 회의 같은 경우는 최용기 기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뭐 APEC은 아시다시피 지금 저 20년 전서부터 호주가 시작을 해서요. 그 처음에는 뭐 많은 나라가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21개국,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칠레 등 그야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유일하게 아마 아태 지역에서 그 참석하지 않은 나라가 아마 그 북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APEC에서 수용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APEC이 무슨 정치적 그 동맹체가 아니고요.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야말로 경제적 번영과 국가 간의 그 협력을 위한 그 일종의 국제 그 회의체 협력체입니다.
예.
따라서 북한이 뭐 지금이라도 결심만 하면요. 언제든지 그건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 북한이 뭐 이쪽에서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여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뭐 북한이 지금도 지금이라도 결심만 하면은 아마 참여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 북한 정권의 실력자로 불리는 최룡의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곧 방문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부가 각각 이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그 발표 내용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북한 당국이 발표한 게 있고 또 러시아 외교부도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북한은 특사 자격으로 이른 시일 내에 네. 그 방문하게 될 것이다라는 정도의 발표였는데요. 그 러시아 외교부는 날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17일부터 24일 다음 주 초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 그런데 이 최룡해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 전문가들은 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그 러시아 방문 등 그 양국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그럼 북한과 러시아 간에 이번 특사 파견을 계기로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 아니냐 어떤 이런 전망도 조금씩 제기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뭐 그 다음 주에 열리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조율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가능성의 문제로서는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완전히 그 문을 닫은 상태는 아니니까요. 여건이 성숙되면은 그것이 러시아가 됐든 아니면 중국이 됐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은 아마도 두 나라 중에 한 나라 정상과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북노 관계가 부쩍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떤 또 개선 가능성이 나올지 많은 관측통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번 최룡해 특사가 모스크바를 다녀오면은 좀 더 윤곽이 드러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은 북한의 케네스 베시를 비롯한 억류 미국인 두 명을 석방했다는 소식, 유엔에서 북한의 우방인 쿠바를 중심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의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 그리고 미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했다는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저 김영곤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전혀 이게 한국이라는 느낌을 모르고 아예 막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뭐 청진에서 함흥 온 느낌? 청진에서 평양 온 느낌?
지난 2007년 2월 한국에 도착한 이은길 씨는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평양에 간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가 사실 재밌고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람 다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만나보면.
경기도 군포에 가정을 꾸리고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이은길 씨. 벌써 5년 차의 영업사원.
그게 뭐 영업하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영업 배울 때부터 그냥 일단은 첫인상이 중요하다 하는데 첫인상이 괜찮지 않나.
누구를 만나도 서글서글한 편안한 인상을 남기고 한 번 만남을 인연으로 이어갈 줄 아는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이은길 씨의 천직 같은 직업입니다.
공왕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회사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되게 핵심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 회사에서도 밀어준다.
청진의 고향인 이은길 씨가 두만강을 넘게 된 것은 대학을 다니며 발을 들여놓았던 북한 사람들을 두만강 넘어 중국으로 보내는 도강꾼을 하다가 들켜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돈벌이 한다고 학교에다 돈 내고 국군포로를 넘기다가 한국 국군포로를 넘겨주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결혼을 앞둔 약혼자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인분 달구지라도 질 수 있다고 애원을 했지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는 북한 땅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련이 없다. 간다 한국으로. 그리고 바로 떠나버리다가 잡혔죠 또.
그리고 이윤기 씨는 북한에서 몰래 들었던 바깥 세상의 라디오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김일성을 그냥 믿고 살았고 아버지 세대는 김정일을 또 마지못해 믿고 살았지만 우리 세대는 반항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반항이 탈북. 지금 세대는 아마 더 큰 반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북한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남도 청진이 고향인 이윤길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노래들이 되게 듣기 좋았고, 왜냐면, 뭐, 제, 그 방송을 많이 맞추고 밤 시간에 듣거든요. 주로 밤 시간에 들으면, 막 이렇게 한국 방송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면 그 노래들이 좋아가지고, 나 항상 그 노래를 불렀어요. 실수하면 안 되지만, 되게 그 노래들이 좋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가 좋았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 듣다 보면 이용길 씨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바뀌는 세대들의 마음, 머릿속에는 자연히 그게 배워주지 않아도 그 문화가 자리 잡더라고요. 알고 싶어하고 아니 세계적인 거 그러다 나니까 아마 그래서 더욱이 그러지 않았을까.
가랑비에 옷젖듯이 바깥 세상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한 이윤길 씨. 북한과는 다른 세상을 알고 싶었고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사람들을 중국으로 넘겨주던 도강꾼 이윤길 씨가 탈북자가 됐습니다.
예, 한번 마지막으로 그 감옥 들어갔다 나와서 나오다가 잡혀서 한번 저 중국 몽골국경에서 잡혀서 한번 복송돼가지고 한 1년 정도 감옥 사이 뭐 고생하다가.
쉽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국군 포로를 중국으로 넘기다가 감옥살이를 한 허약해진 몸으로 몽골 국경까지 갔다가 북한으로 압송돼야 했습니다.
너무 가는 데가 아니고 보육부사나 직결소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8개월 만에 도망쳤습니다. 탈출해가지고 다 죽게 된 몸이니까 뭐 거기서 또 숨어서 또 이렇게 몸보신하고 걷지도 못하는 편이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탈출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한 보름 정도 있고 바로 몽골 가서 몽골에서 한 6개월 정도 있고 한국.
두 번째 도전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알아두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한국까지 가는 탈북의 경로도 헌했던 도강꾼 이윤길 씨가 중국과 몽골을 거쳐 한국 땅에 도착했고
믿고 싶은 건 한민족이 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평양에 온 느낌? 아 이게 비행기구나. 보기만. 정작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전혀 이게 한국이라는 느낌을 모릅니다. 다른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막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됐어야 되는데 청진에서 함흥 온 느낌? 청진에서 평양 온 느낌?
탈북자들의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금방 온 사람들 머릿속엔 오직 빨리 사회에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교육을 시킨다, 뭐 정착 적응 교육을 시킨다는데 거기서 들은 교육 단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아마 100개 얘기해 주면 하나 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아까운 그 뭐지 정부 지원금 그런 게 막 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게 운영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저 하나원 열이틀 만에 쫓겨났거든요. 하나원에서
국정원의 신분 조사를 끝내고 하나원에 들어간 지 12일 만에. 이윤길 씨는 더 이상 하나원에 머물 수 없는 문제 탈북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가 그냥 그때 당시는 막 좀 마구잡이였어요. 그냥 만 7, 8년 전이니까 친구들이 그 좀 술을 좀 좋아하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담장으로 이렇게 술을 넘겨오면 또 어린애들 시켜가지고 망 한쪽은 망 보고 이래가지고 술 받아가지고 그냥.
이윤길 씨가 수없이 보냈던 먼저 정착한 탈북자들이 하나원 담으로 넘겨줬던 술 때문에 교육생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먹고 자면, 저는 자는 먹고 자는 편이라 마시고 자면 좋겠는데, 또 어린애들이 되게 동생들이 귀엽고 하니까 와서 한잔 마셔라 하고 이렇게 마시고 주고 일찍 자 하고서 보내고 저는 자는데 새벽 2시인가 됐는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95기, 96기, 97기 막 그냥 막 날아다니고 그냥 뭐 수류탄 터지듯이 막 소화기 통에 날아다니고 불이 막 펄펄 일고 경찰 거의 한 80명 정도가 아예 봉쇄를 해가지고.
싸움이 아니라 거의 교육생들의 난동 수준으로 일이 커졌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이런 교육 저런 교육, 한국 정착에 도움을 준다는 공부를 하곤 있지만 머릿속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들. 긴 시간의 교육을 마치고 숨겨둔 술로 지난 시간에 시름을 달랬던 일이 화근이 됐던 겁니다.
하도 교육 나가서 듣는데 머릿속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똑같죠. 네, 나쁘네. 왜? 저는 그나마 공부를 잘했다는 놈도 안 들어오는 교육이. 그리고 북한에서부터 하도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나서 교육에 대해서 재미가 없으면 교육을 안 듣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이윤길 씨가 받았던 하나원의 정착 교육은 더 재미있고 쉽게 그리고 실습을 하듯이 진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했어요. 그냥 흘러듣는 교육을 해줘야 천이 머릿속에 안 온다. 정착시키려고 적응을 하려면 처음에 은행 나가는 법부터 차근차근 은행이 왜 필요한가 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은행에 가서 인출기 이렇게 누르고 누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은행이라는 은자도 솔직히 북한에 은행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무의미한
아닌 거지.
뭐 맡기는 자체는 그냥 국가돈이고 그냥 연금처럼 낼 때짜 그냥 국가 뭐 국가에도 그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형식 알지도 못하고 은행이 어디 있는지 저금속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은행 사용법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냥 가서 카드 넣고 이렇게 통장 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뭘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아도 사회에 나와서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탈북자들의 현실. 남들보다 빨리 깨치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았던 이윤길 씨에게 하나원 생활은 북한의 감옥처럼 갑갑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빨리 적응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본주의에 빨리 적응을 해야지 나중에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송구자, 선봉자들이라는 사람들을 교육한다는 게 이렇게 교육을 해주니까 나가서 적응이 안 되고 일자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다 안 되고 지하철 탈 줄도 모르고 버스 탈 줄도 모르고 그냥 택시 타고 다니고
하나원 나와서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처음 다시 그다음에 그리고 완전 하나원 나오는 게 인천공항 나오는 겁니다. 그냥 바로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난동의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해보니 하나원에 술을 들여온 것이 이윤길 씨라는 것이 밝혀졌고 하나원 책임자는 하나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처음에 하나원 안 나가겠다고 했었어요. 안 나가겠다고.
조기 퇴소시켜서
네.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뭐 선생님 선생님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아 윤길 선생님 제발 나가주십시오 하더라고요. 못 나가겠다고 가라는 말이 얼마나 설득인지 저도 못 나가겠습니다. 아예 딱 누워서 그냥 버티고 수업도 안 참가하고 이러니까 그럼 강의를 좀 참가. 강의를 참가해서 내 머리 지금 아무것도 안 도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가달라고 하다가
같이 교육을 받던 탈북자들이 하나원 생활을 마칠 때까지 이윤길 씨는 거처도 없이 아는 탈북자들의 집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졸업 때까지 그냥 졸업할 때 그냥 있으면 그 담당 도우미가 그 집 그걸 다 가지고 나올 거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더라고.
어디서 기다려요?
군포시 집 나오니까 군포시에 가서 기다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혼자 군포시 그 집 동네 가 있었던 그동안 저는 길 다 알았고 뭐 모르는 거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다 물어봐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는 막히는 게 없었죠.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하는 법은 하나원에서 배웠겠다. 인민군대에서 특수훈련을 받았던 이윤길 씨에게는 두드리기만 하면 나오는 지도를 보면서 이곳저곳 찾아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뭐 컴퓨터 이런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라는 게 있잖아요. 모르는 건 물어보고 되고 뭐 길도 물어보면 나오지 뭐 어느 간에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모르는 게 지하철 노선도 다 나오지 그때 핸드폰에 지하철에서 없으면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 뭐 굳이 어렵다 하는 게 없더라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은 없었지만 두 달 넘는 시간은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줬다고도 할 수 있는 탈북자들의 신세를 져가며 한국 전역을 다녀볼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아니면 네. 모험.
아, 좀 모르니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되게 재밌고 길을 하나 굳이 뭐 차를 안 타고 다녔었으니까 그냥 걸어 다녀도 지도 보고 걸어 다니는 하나하나 주소를 알아가는 길을 알아가는 것도 재밌더라고. 아, 여기 가면 안양 어디 찾아가려면 지도를 어떻게 보면 여긴 지도가 너무 상세하게 나오잖아요.
눈앞에 보는 듯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한국의 지도. 방향 감각에 길눈까지 밝은 이용길 씨에게는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니는 일이 모험을 즐기듯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도만 참 아무것도 지도 쳐다볼 것도 없지만 여기는 뭐 핸드폰에 켜도 나오고 지도 하나 들고 다니면 찾기도 쉽고 지도로 저는 다 길을 이렇게 했습니다. 찾아다니고 참 쉽더라고요.
하지만 형편이 뻔한 탈북자들에게 얹혀 사는 일은 오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주는 한국 정부의 정착 지원금도 같이 생활했던 하나원 동기생들이 퇴소해야 받을 수 있는 것. 한동안 여행 아닌 여행을 하던 이용길 씨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친구 따라 가다나니까 친구들이 나온 지 한두 달 된 친구, 술을 넘겨보낸 친구들이죠. 저를 저기 퇴소시킨 친구들. 걔들하고 집이 없으니까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 집에 나와서 살긴 그렇고 여동생이니까 그 친구 집에 가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가다 나가서 하루 일당 그때 54,000원인가 봐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일하니까 54,000원 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 왜 그게 작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돈 아니더라고요. 54,000원이니까 점심 나가 먹지 아침 먹여주지 저녁은 뭐 들어와서 뭐 소주 한 병 친구들하고 같이 마시면 끝나고 또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고 하루도 안 빼놓고 이랬어요. 나올 그 걔네가 조기 퇴소 그러니까 집 받는 날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부셔놓은 건물에서 피해자재를 수거하는 일. 남들이 힘든 일이라고 손사래를 쳐서 엄청 고된 일일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 버는 돈도 제법 솔솔한 해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뭐 일이 뭐 참난 세상에 노가다일 만큼 편한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 하면 노가다 해서 난 죽을 일인가 보다. 노가다라는 게 뭐 일본 말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아무 가니까 그냥 슬슬 그냥 눈치 보면서 하면 그냥 하루 5만원짜리 오후 4시까지만 슬슬 하면 참 쉽더라고 일이. 편안하고 평생 노가다만 할 뻔했어요. 그러다 하니까 노가다 좋아서. 근데 또 이미지 쪽으로는 젊은 사람이 가서 하기는 조금 예 그렇죠. 아, 내가 배울 게 많은데 한국 와서는 굳이 화다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남도 청진의 고향인 탈북자 이윤길 씨의 이야기 다음 주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조성민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잠시 후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 무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차례로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8일 북한을 방문해 억류 미국인들을 귀환시킨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이 자신을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체류 기간 동안 돌연 자신을 특사 신분에서 강등시키겠다고 통보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에 도착하자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나와서 미국 측 대표단을 맞이했으며 북한 측은 큰 돌파구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측이 어떤 빅딜을 원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방북은 그런 목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고 북한 측은 이에 대해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또 북한 측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수령한 후에도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주지 않아 석방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별다른 언급을 주지 않던 북한 측이 다음 날 두 명의 억류자들을 데리러 온 만큼 더 이상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간주하지 않겠다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당국 차원의 신변 안전 보장도 없을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다만 북한 측이 자신에게 보인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석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16일 미국인 구호활동가 압둘 라흐만 캐식을 참수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버나덴 미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정보당국이 최대한 신속히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복면을 쓴 남성이 참수된 피투성이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캐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참수하는 모습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식 억양의 이 남성은 자신들이 첫 번째 미국인 십자군을 북부 시리아 다비크 마을에 묻는다면서 다른 미군들도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올해 26살인 미국 특수부대 출신의 캐식은 시리아 난민 구호활동을 벌이다가 13개월 전에 납치됐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캐식은 억류된 동안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이름도 피터에서 압둘 라흐만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 활성화 계획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16일 폐막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사회 기반 시설 투자와 자유 무역 증진을 통해서 향후 5년 동안 회원국들의 국내 총 생산 규모를 2조 달러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은 또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공조와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G20 국가들이 채택한 정책들은 향후 10년간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1억 개를 늘리고 국제 협력 규정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둘러싸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충돌 사태를 해결하려는 국제법과 조약들을 계속 어긴다면 러시아는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악수를 해야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푸틴 대통령을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군이 북서부 국경 인근에 공습을 가해서 최소한 34명의 무장세력 조직원들을 사살했습니다. 정부군 전투기들은 16일 오전 북와지리스탄 다타겔 지역을 공격했으며 주요 지휘관과 외국인들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이 지역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정으로 병사 3명과 7명의 무장대원들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군 당국은 14일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를 공습해서 최소한 3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곧이어 라디오 무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무대 장량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와 노력만으로 사랑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동료끼리, 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끼리 이해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이해하는 것 같으면 또 아니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죠. 하지만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전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디오 무대 첫 곡 드립니다. 윤상이 부릅니다. 사랑이란.
언젠가 내게 말했지 진실한 사랑은 정해진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그럴 수 스스로 만든 약속을 어긴 건 너이지만 괜찮아 결국은 이별까지도 살아 정답
라디오 무대 한국의 가요 또 한국 연예가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년 전 미국의 희극 배우가요. 애인과 막 헤어지고 외로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800만 명이 넘게 사는 거대한 뉴욕시에 완전히 혼자라고 느낀 그는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아무 일에 관해서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은 제게 전화 주세요. 외로운 남자 제프라는 전단지를 시내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나고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느꼈지만 누군가 이야기 상대가 절실했던 그는 용기를 내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전단지를 붙인 당일 제프는 무려 1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가 왔고요. 이 전단지는 곧 인터넷에까지 배포되었습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비교적 가까운 나라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본에서까지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그는 2년 동안 7만 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은 결혼이나 이성관계에 대해서 상담이나 또 조언을 구하거나 때로는 그저 대화를 할 말 상대를 구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고민 상담을 통해서 제프 역시 혜택을 받았는데요. 아무나 전화해달라고 할 정도로 외로웠던 그는 전단지 이벤트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통화하는 20여 명의 친구를 새로 만들었고요. 데이트 기회도 여러 번 얻었다고 하네요. 수천 명 중 사람들 중에 당신과 즉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라고 제프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외로워도 당신을 위한 누군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들리시나요? 노래 들어보시죠. 이정선이 부릅니다. 외로운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은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이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이면 난 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 설레어 보네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즐거 돌아와 혼자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 사랑을 하네
TV를 켜고 라디오를 켜고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뒤지면 얼마나 세상이 시끌벅적한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전쟁과 분쟁으로 사람들을 죽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고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참 어떨 때 보면 이 세상은 나쁜 사람들만 가득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좋은 이야기, 가슴 훈훈한 이야기만을 골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 가슴 훈훈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슬프고 화나는 짜증나는 그런 소식들보다는 훨씬 수가 적지만 그래도 지구 한켠 어느 곳에서는 가슴 훈훈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국 ABC 방송에서 주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게 한 미국인 한 쌍을 소개했는데요. 조이 존슨이라는 퇴역 군인의 결혼식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이후로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된 퇴역 군인인 조이 존슨. 조이 존슨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마치고 돌아와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요. 고통을 잊으려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미셸이란 이름의 여자를 만난 지 4개월 된 후였죠. 조이 존슨은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됐는데요. 사람들은 말했죠. 4개월밖에 사귀지 않은 여자가 평생 하반신 불구로 살아야 하는 남자 곁에 있겠냐고 말이죠. 다들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미셸은 조이 존슨을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올해 6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조이의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 곁에 있어준 미셸을 위해서 사소하지만 기적적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조이를 일어서게 하는 것이었죠. 친구들은 여자친구인 미셸 몰래 특별한 벨트를, 띠를 고안했고요. 결혼식 당일 조이는 이 벨트를 몸에 착용한 상태로 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객들 앞에서 춤을 춰야 하는 순서가 됐을 때 조이는 결혼식장에 미리 설치된 줄에 벨트를 걸어 일어섰습니다. 사랑스러운 신부와 춤을 추기 위해 벌떡 일어서게 된 거죠. 뜻밖의 광경을 본 미셸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미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꿈을 이루어줬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특별한 날이 됐죠. 우리를 지켜본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장애를 갖게 된 남자친구 곁을 지킨다는 게 당연한 건 아닌가 봅니다. 새로 탄생한 두 부부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노래 드리죠. 사랑이 변하니 태희가 부릅니다.
이제 두 번 다 지난 술에 취해도 전화는 하지 않을게 걱정 마 약속 없이 찾아가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없을게 언제부터인가 바뀐 너 전화 이젠 목소리도 들을 수 없어 어떻게 그렇게도 너는 내게 냉정할 수 있는지 너무 보고 싶지만 미워하려 했으면 다 잊어볼게 사랑한다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인지 잘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가끔씩 사랑한단 말 한마디 그런 말도 못하는 바보 같은 나인데 그런 내가 싫어서 널 떠난 거니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쉽게 변하니 널 만나본 이 습관도 나는 아직 그대로인데 힘들겠지만 모두 잊어볼 때 이제는 마지막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아플 때 한 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이혜인 수녀의 어떤 결심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무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무대 생생연예가 소식 김현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생연예가 소식, 지난주 한국에서 화제가 된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이 가수의 노래부터 잠시 들어보시죠. 빛바랜 사진처럼 간직한 먼 훗날 널 만날 때 두 이 노래는 한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가수인 이승철 씨가 만든 노래인데요. 노래 제목은 그날에입니다. 가수 이승철 씨 지난 8월 독도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그날에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네.
당시 한국 내 탈북 청년 합창단 위드유 단원 42명과 함께 독도에 도착해서 이 곡을 소개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는 의미로 통일 노래를 정식 발표하고 더불어 남북의 공통 분모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장소인 독도에서 현지 공연을 열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승철 씨는 당시 독도에서 통일송을 부르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기에 참 잘했다면서 서로 다르게 살아온 우리들이지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독도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를 발표하게 돼 기쁘고도 영광스럽다고 언론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이후에 이승철 씨와 합창단은 세계 최고 명문 대학이죠. 하버드대학교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지난 9일 이승철 씨가 일본에 들어가려다가 일본 당국에 의해 입국을 거절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시다시피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한국 가수가 독도에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2주 전까지 일어난 일인데요.
네.
이승철 씨의 그날에가 지난주 화제가 된 건 지난 12일 이승철 씨가 인터넷에 이 음악을 무료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승철 씨가 이 사이트를 개설하고 하루 만에 사이트 방문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서인가 봐요. 네,
물론 그렇긴 한데요. 사실 이승철 씨는 지난 9일 일본 측이 하네다 공항에서 자신의 입국을 불허한 데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이 블로그를 통해 그날의 음원을 무료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승철 씨는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 어느 나라 사람 모두가 이 음원을 마음껏 쓰고 소유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아름답고 소중한 땅 독도 그리고 통일에 대해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김장훈 씨, 이 가수 김장훈 씨가 독도 알림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뭐 연예인으로서는 독보적인 인물이었는데 이승철 씨가 합류한 모양새인데요. 독도 문제가 한일 두 나라의 현안이고요. 또 오래된 숙제인 만큼 뭐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연예인들의 이런 활동이 대중에게 또 상대국인 일본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이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이자 한국 국민으로서 소신을 밝혔다는 데 의미를 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뭔가요?
네, 친절한 금자씨, 올드보이 등 다소 엽기적이고 인간의 복잡한 본성을 매우 독창적으로 영화에 담아온 한국 영화감독 박찬욱 씨가 전 세계 영화 산업의 황금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헐리우드 영화를 연출합니다. 네, 영화 제목은 두 번 태어나다라는 의미의 세컨드 본인데요. 이 영화는 인간의 의식과 기억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신경 마이크로칩이 만연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미래 사회라고 하니까 어째 영화 분위기가 좀 공상과학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 박찬욱 감독이 이런 종류의 영화에도 손을 대는군요.
네, 미래 사회가 배경이니까 공상과학 맞고요. 여기에다 긴장감 넘치는 오싹한 이야기가 담겨진다고 합니다.
아, 드릴러까지.
네, 아직 이 캐스팅, 촬영 일정 등은 언론에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박찬욱 감독이 이 헐리우드 영화를 연출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바로 세계적인 여배우죠. 니콜 키드먼이 주연을 맡았던 헐리우드 영화 스토커를 연출한 바 있죠.
네, 자 생생 연예가 소식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이승철 노래 그날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가사가 담겼는지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라디오 무대 듣고 계십니다. 생생연예계 소식 김현진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한국에서 화제가 됐던 연예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진 씨 다음 소식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한국에서 화제가 됐다기보다는 기자인 제 눈에 좀 들어오는 내용이라 골랐는데요.
네.
혹시 중국 무술 영화 좋아하세요?
중국 무술 영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봤죠.
누가 나온 영화를 주로 보셨나요?
뭐 홍콩의 성룡, 또 이소룡. 뭐 이 정도 대표적인 무술 배우가 아니었을까요?
예, 성룡은 영화 배우 겸 제작자인데요. 1970년대 무술 배우 이소룡은 무술의 하나인 절권도 창시자인 동시에 당대 최고의 액션 스타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소룡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이소룡 하면은 그 화보에 우통을 벗은 채로 옆으로 눈을 쫙 흘겨보면서 상대를 제압하는데 예, 독특한 이소룡만의 소리가 있었잖아요. 아, 딱 나오네요, 이 소리. 호이! 아빠벼! 이런 목소리, 맞죠?
네, 그야말로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소룡의 무술을 따라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소룡 어록이라는 제목의 블로그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자,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소룡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무술인이고 배우였던 이소룡은 1940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고요. 브루스 리라는 미국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당산대형을 비롯해 정무문, 용쟁호투, 맹룡과강, 그리고 사망유희 등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그를 추앙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소룡을 단지 액션 스타로만 기억한 사람도 있는데요. 독서광이었고 동양 철학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가 남긴 어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대에도 공감할 수 있는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무술인으로서 터득한 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불필요한 힘을 빼면 당신은 더 빠르고 강해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만 가지의 발차기를 연습한 사람보다 한 동작을 만 번 연습한 사람이 두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역시 무도인다운 말이네요. 또 뭐가 있나요?
네, 제가 쭉쭉 소개를 한번 해드려볼까요?
네, 자, 레디 가시죠.
네, 이소룡 어록 첫 번째, 항상 자신답게 행동하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스스로를 믿으며 성공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사랑은 마치 불타는 우정과 같은 것이다. 처음에는 불꽃일 것이다. 아주 아름다우며 종종 뜨겁고 강렬하면서도 아직은 은은하고 가물거리는 불빛 말이다. 점차 사랑이 커지면 우리의 마음도 여물고 우리의 사랑은 석탄이 된다. 깊은 곳에서 타오르며 소멸되지 않는다.
아, 네.
네. 세 번째, 목표라고 해서 항상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대개 그것은 단순히 나아갈 방향일 뿐이다. 넷째, 허세는 바보들이 찾는 영광이다. 다섯 번째, 자신을 아는 것은 타인과의 행위를 통해 자신을 공부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삶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삶은 곧 시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어떤 일에 대해 너무 생각을 많이 한다면 절대 그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여덟 번째, 난 당신들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당신들도 내 기대에 맞춰 살려고 존재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불멸에 이르는 첫 걸음은 기억될 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참 많은 말이 있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고 오늘 생생연예가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소룡 어록 마지막,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변한다. 어떠세요?
아, 참 많이 와닿는 말이에요. 청취자분들 특별히 구호 같은 말에 참 익숙하다고 하는데 이런 짧고도 의미가 함축된 말이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생생연예가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무대 오늘 준비한 순서 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끝곡 한영애의 여울목 들으시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새로운 한 주도 이해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69년 11월 17일 오늘, 지중해와 홍해 그리고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가 건설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마침내 개통됩니다.
1869, the Suez Canal opened. Opening that huge link between Mediterranean Sea.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집트의 수에즈 지역에 운하를 만들면 지중해와 홍해의 교통이 발달될 것이라는 생각에 운하 건설을 시도했지만 이는 번번이 기술상의 이유와 지형상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1854년 프랑스의 페르디낭 드 레셉스는 이집트 왕으로부터 운하 공사권을 따낸 이후 운하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고 이후 1859년 첫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수에즈 운하 건설을 위해 150만 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마침내 1869년 오늘 총 길이 162km와 폭 365m의 수에즈 운하가 완성된 것입니다. 수에즈 운하의 개통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항로는 절반으로 단축됐고 서방 국가들의 동방 진출은 더욱 활발해지게 됩니다. 동구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의 바람이 불던 1989년 11월 17일 오늘, 수만 명의 체코슬로바키아 국민이 수도 프라하를 가득 메운 채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른바 벨벳 혁명이 발발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시위대는 예케스 공산당 서기장의 퇴진과 자유선거 실시 등 과감한 정치개혁을 요구했습니다. 20여 년 전 체코슬로바키아에 프라하의 봄으로 불린 자유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이래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연일 시위가 계속돼 왔습니다. 당시 자유화 운동을 지도했던 두프체크 전 공산당 서기장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서 공산당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체코 공산당 정권은 결국 민주화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세력에 굴복해서 11일 뒤인 11월 28일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어 체코슬로바키아에는 비공산당원들과의 연립정부가 구성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반정부 인사였던 바칠라프 하벨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의 최근 도발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친러 반군들은 도네츠크 지역에 집중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 또 친러 반군 3자가 지난 9월 합의한 이른바 민스크 휴전 협정에 위배되는 겁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베르나데트 미한 대변인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유럽안보협력기구 감시단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로부터 러시아가 칠러 반군들에게 병력과 중화기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감시단은 11월 8일자 보고서에서 도네츠크 현지에 있는 감시단원들의 보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수십 대의 전차와 중화기들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으로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앞서 러시아가 칠러 반군들에게 군병력과 전차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감시단은 또 보고서에서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지대를 따라 군병력과 무기를 배치했다며 러시아는 국제 합의를 무시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젠사키 대변인은 11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돈바스 지역 칠러 반군들이 민스크 협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협정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평화 약속을 진정 지키려 한다면 칠러 반군들에 대한 무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한 모든 군 병력을 철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아울러 러시아는 휴전협정 위반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인질 석방과 국경 폐쇄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지난 8일 북한에 방문해서 억류 미국인들을 귀환시킨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북한은 자신을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체류 기간 동안 돌연 자신을 특사 신분에서 강등시키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에 도착하자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나와서 미국 측 대표단을 맞았으며 북한 측은 큰 돌파구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측이 어떤 빅딜을 원했는지는 모르나 자신의 방북은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북한 측은 이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다만 북한 측이 자신에게 보인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석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16일 미국인 구호활동가 압둘 라흐만 캐식을 참수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버나데 미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미국 정보당국이 최대한 신속히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에는 복면을 쓴 남성이 참수된 피투성이 신체 부위를 가리키면서 캐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참수하는 모습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식 억양의 이 남성은 자신들이 첫 번째 미국인 십자군을 북부 시리아 다비크 마을에 묻는다면서 다른 미군들도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올해 26살인 미국 특수부대 출신의 캐식은 시리아 난민 구호 활동을 벌이다가 13개월 전에 납치됐습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캐식은 억류된 동안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이름도 피터에서 압둘 라흐만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 활성화 계획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16일 폐막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사회 기반 시설 투자와 자유 무역 증진을 통해서 향후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 총생산 규모를 2조 달러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은 또 기후변화에 대한 강력한 공조와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바이러스 퇴출을 위한 국제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G20 국가들이 채택한 정책들은 향후 10년간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1억 개를 늘리고 국제협력 규정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둘러싸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충돌 사태를 해결하려는 국제법과 조약들을 계속 어긴다면 러시아는 더욱더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됐다면서 필요할 경우 푸틴에 대해서 더욱더 압력을 가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악수를 해야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니 에버트 호주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으며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푸틴 대통령을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이지리아군이 여학생 집단 납치 사건이 벌어졌던 북동부 치복시에서 이슬람 무장반군 보코하람을 몰아냈다고 나이지리아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군 관리들은 15일 치복시를 보코하람에 빼앗긴 지 이틀 만에 다시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코하람은 이슬람 신정일치의 칼리프 국가 건립을 목표로 올해 북동부주 보르노와 아다마와의 여러 개 시와 마을을 장악한 바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군이 북서부 국경 인근의 공습을 가해서 최소한 34명의 무장세력 조직원들을 사살했습니다. 정부군 전투기들은 16일 북와지리스탄 다타켈 지역을 공격했으며 주요 지휘관과 외국인들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이 지역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간의 교전으로 3명의 병사와 7명의 무장대원들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군 당국은 14일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를 공습해서 최소한 3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